사도행전 12장 6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후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함에 파수꾼들을 심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우리가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사도행전 12장 6절부터 19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앞에 있던 1절부터 5절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큰 흉년을 당했고 또 교회와 관련된 일을 보자면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야고보가 순교를 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재미를 보고서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는 투옥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진 이후에 지금 본문에 나오는 6절부터 19절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끄집어내주시는 탈옥해 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을 만났을 때 그때는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만났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도 구제헌금을 연보를 보냈죠. 그러면 이렇게 흉년에 대해서는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데 순교를 하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이럴 때는 도움을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뭘 해주겠습니까? 다른 교회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었죠. 근데 이렇게 환난과 핍박을 당했을 때 다른 어디서도 도움을 얻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도우시는 그들을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6절부터 10절에 보시면 사건이 어떻게 전개가 되었는지 나오는데요.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6절을 보세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시기가 나오죠. 잡아내려고 한다는 것은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바로 내일이면 이제 죽는 겁니다. 근데 이제 상황이 나오는데 6절 중간에 보시면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잠을 잘 때도 감옥에서 혼자 자는 게 아니라 군인들 틈바구니에서 지키고 있는 군인들 틈바구니에서 잠을 자요. 쇠사슬도 하나만 묶어놓은 게 아니라 두 개나 묶어놓았다. 또 파수꾼들은 문 밖에서도 지키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옴짝달싹할 수 없는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엄중한 상황이었던 거죠. 내일만 되면 밤만 지나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7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가 나옵니다. 7절을 보세요. 후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처음에는 주님의 사자가,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가 뭔가를 한 게 아니죠. 주의 사자가 나타났고 7절 그 뒤에 보시면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이르되 천사가 이 베드로를 쳐서 흔들어서 막 깨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참 개인적으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내일 죽는데 오늘 잠이 올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나 깊이 잠을 잤으면 흔들어 깨우는 것도 아니고 쳤다 쳐가지고 깨워야 일어나는 참 속도 좋은 것 같아요. 참 은혜를 받아서 잠을 잘 잡니다. 천사가 쳐서 깨웠고요. 그리고 나서는 말을 하는 거예요. 급히 일어나라. 보니까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 쇠사슬도 베드로가 벗은 게 아니고 주님께서 벗겨주신 거예요. 8절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그러니까 이 천사가 여러 가지 말들을 하죠. 천사가 처음에는 등장을 하고 쳐서 깨우고 쇠사슬도 벗겨내주고 그런 다음에 빨리 일어나라. 그리고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그래서 다 이야기를 한 다음에 8절 끝에 보면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9절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그러니까 베드로가 앞장서서 막 도망가는 게 아니고 천사가 앞장서서 갑니다. 그럼 베드로는 그냥 막 따라가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들을 다 천사가 주어로 되어 있죠. 등장하는 것, 깨우는 것, 앞장서는 것, 말하는 것, 뭐 쇠사슬을 벗겨내주는 것 몽땅 다 천사가 주어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역사를 하신 거예요. 9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10절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이 쇠문도 이제 천사가 열어주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고 떠나더라. 6절부터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탈옥하는 과정이 상세하게 나오는데 이 모든 과정 안에는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몽땅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장면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심지어 이 옥문을 여는 것도 베드로가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옥에 있는 감옥에 있던 문고리조차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신을 놓은 채 그냥 쭉 따라간 거죠. 그래서 이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역사하셔서 이와 같은 기적을 베푸시고 베드로를 죽을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지금 받고 있는 이 구원은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 죽을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은 베드로가 기도하거나 기대한 은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주님 저를 여기서 살려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면 또 자기가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졌다면 이루고 있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걸 기대한 적이 없는데 바라본 적이 없는데 또 이런 것들을 미리 환상 가운데 보거나 그래서 예측하거나 이랬던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생각하거나 구하지 않았던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사건입니다. 그 뒤에 전개되는 내용을 보세요. 11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그러니까 베드로는 감옥에서 벗어난 다음에 뒤늦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고요. 12절에 보면 성도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가 나오는데 12절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면을 총체적으로 다시 구상해보면 이런 거예요. 베드로 잠만 자고 있습니다. 성도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실제로 뛰어다니시면서 역사하고 계신 거죠. 이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는데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도 생각해보면 성도들이 참 귀한 은혜를 귀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베드로를 또 교회를 진심으로 참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16절부터 17절에 나와요. 여기 보면 베드로가 이제 그 집에 찾아갔는데 베드로가 막 대문 두들긴다고요.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영접을 하러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이름도 나왔어요. 로데라고. 이 여자아이가 나왔다가 베드로인 걸 보고 너무 놀라서 또 너무 반가워서 문을 안 열고 막 뛰어 들어갔죠.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진짜로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럼 그게 천사가 왔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뒤늦게 문을 열어주었더니만 베드로였던 것을 보았다고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죽음당하기 바로 직전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럼 성도들은 무슨 내용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기도 제목이 뭐였을까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건 정말 은혜스러운 장면이죠. 귀한 모습입니다. 그럼 뭐라고 기도했을까? 만약 성도들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지난번에도 감옥에 있던 베드로를 주님께서 기적을 통하여 참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건져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었다면, 그리고 그 기도가 진실한 기도였다면 베드로가 찾아왔을 때에 아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마 야 우리가 기도하니까 주님이 지금 응답하셨나 보다 하고 다들 맨발로 뛰어나갔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모여서 기도하기는 했는데 도대체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모여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그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도무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생각조차 못했던 은혜를 받았고 또 예루살렘 성도들도 생각조차 못했던 귀한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17절 끝에 보면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고 이제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던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감옥에 있던 베드로를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끄집어내 주시고 살아났게끔 하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 내용과 관련해서 한 두세 가지 측면에서 오늘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사건이 세 부류의 사람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그냥 보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겠죠. 이 교회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문 닫을 지경인데 지금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은 순교를 당하고 한 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어서 이제 내일이면 죽을 건데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교회 문 닫지 않게 또 교회 망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겠죠. 이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목회를 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성도들이 마음에 소망을 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베드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베드로인데 감옥에 있다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야, 이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네. 이런 생각을 일단 하겠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더 했을 것 같아요. 더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앞부분에 보면 야고보는 순교를 했잖아요. 여러분 야고보는 베드로랑 같은 동네에 살던 친구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던 같은 제자입니다.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함께 목회하던 사람이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뭐 이건 좋지 않은 내용이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던 가족이나 동료가 만약에 핍박을 당해서 순교를 당했다. 그리고 나도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까? 근데 야고보는 순교당했는데 베드로는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야고보는 나쁜 놈이고 베드로는 좋은 놈이어서 하나님이 야고보는 그냥 순교하게 내버려 두시고 베드로는 건져주신 건가요? 아닙니다. 근데 옆에 있던 동료가 순교했는데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를 건져내주셨다고요. 그럼 베드로가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나를 죽게 하셔도 그만인데 어찌 보면 내가 죽고 천국에 가는 게 나한테 더 좋을 수도 있을 텐데 주님께서 왜 나를 살려주셨을까? 내가 아직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주님께서 나에게 감당할 직분을 맡겨주시려고 그래서 생명을 연장케 하시고 또 다른 사역의 장을 나에게 베푸시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죽어도 그만인데 주님께서 생명을 살려주시고 연장시켜주셔서 내가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사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오늘 하루 새로운 날을 갖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물론 예루살렘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사역하지만 이후에는 주로 이방인들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나중에 가면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다른 여러 이방 지역들에 돌아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려주신 목적이 있는 거죠. 지금 죽여도 그만인데 영광스럽게 순교하고 천국에 가게 하셔도 그만인데 베드로를 살려주신 것은 그가 여지껏과는 다른 모습으로 다른 지역에서 다른 대상들을 향해서 말씀 증거하고 복음 선포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살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아마 베드로는 그 사실을 잘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가 살았던 나중에 삶을 보면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장면을 목격한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장면과 이 사건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이제 뒷부분으로 쭉 가면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사건이 끝난 다음에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장면을 경험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나중에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선교사로 파송받아 사역하면서 이와 비슷한 사건을 또 경험합니다. 바울도 감옥에 갇혔는데 천사가 찾아와서 감옥에서 꺼집어내주는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보았을 때 야 교회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환난을 당했을 때 죽임당해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죽게끔 그냥 순교하게끔 내버려 두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면 건져내 주시기도 하는구나.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경험을 미리 하게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상세하게 이렇게 좀 길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에서 그리고 베드로 자신의 입장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졌을지 또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되었을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동시에 우리 자신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누구나 다 오늘 하루를 덤으로 은혜로 선물로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 왜 새로운 생명과 하루를 허락하셨을지 또 이 귀한 은혜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감당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동행하고 또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가 또 주님의 깨닫게 하심이 또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차고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생명의 현장을 받고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비단 베드로 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다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살며 주께서 새롭게 허락하신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투루 세월을 보내지 말게 하시고 또 이렇게 귀하게 생명의 연장을 받았는데 그 귀한 은혜를 기적을 통해 받은 생명의 현장을 나의 욕심을 채우거나 내가 바라거나 세상과 짝하는 데 지내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할 때 들으시고 예비하신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